한 사람이, 아, 이거 초등학교 1학년 문제예요. 초등학교 1학년. 에빈나가 과일 가게에 가서 사과 두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서 사과 세 개를 샀어요. 그럼 예빈나가 집에 갔을 때 예빈나는 사과를 몇개 갖고 있게 됩니까? 자신감을 가져, 이 한국인. 다섯 개예요, 그쵸? 왜 모른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봐요. 다섯 개 갖게 되죠, 그쵸? 그쵸? 한 예빈나가 한 곳에 가서 사과 두 개를 샀어요. 다음 가게에 가서 사과 세 개를 샀습니다. 집에 가서 그걸 열어봤더니 거기 사과 다섯 개가 들어있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쵸? 네, 신기한 사과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신기한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는요, 그냥 놔뒀을 땐 그냥 사과입니다. 근데 이 사과는 특별하게 다른 사과랑 같이 놓으면요, 시너지 현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과랑 놓으면 이 사과가 커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과랑 놓으면 이 사과가 작아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과랑 놓으면 당도가 깊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과랑 놓으면 썩기도 합니다. 어떤 사과랑 놓으면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과랑 놓으면 3개, 4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쵸? 이런 신비의 사과가 있다고 합시다. 신기한 사과가 있다고 합시다. 예빈나가 다시 가게에 들어갑니다. 이 가게, 과일 가게에 들어서 사과 2개를 샀습니다. 마트에 들어가서 사과 3개를 샀어요. 신비의 사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를 봉지에, 바구니에 넣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빈나의 바구니에는 사과가 몇개 들어있을까요? 모르죠? 그쵸? 모릅니다. 몇 개의 사과가 거의 들어있을지. 몇십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고요. 있긴 있는데 내가 샀던 그 사과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신비의 사과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과는 한 바구니에 사과 두 개를 다섯 개를 넣어놓고 일정 기간 지나가는데 그 바구니를 열어봐도 똑같은 다섯 개의 사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한 1년 뒤에 열어보면 썩어 있겠죠. 하지만 사람을 다섯 명을 한 바구니에 넣어놓고 예를 들면 무인도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무인도라는 한 바구니에 넣어놓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그 바구니를 열어보면 그 다섯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과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과는 커져 있을 것입니다. 무인도에서 내 굉장한 리더십 있는 자기 존재를 증명했을 거예요. 어떤 사과는 커졌습니다. 어떤 사과는 썩었어요. 아, 내가 알고 봤더니 진짜 별거 아니구나 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과는 상처받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외되거나 외면되거나 우울해 있어서 거의 없어질 지경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잘 지내서 없었던 사과, 다섯 명이 진짜 가족같이 되는, 가족이라는 새로운 사과가 또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과는, 어떤 사람은 인생에 대한 깊이를 깨달아서 그 체험을 통해서 향기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은 굉장히 신비한 사과에서 한 바구니에 넣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바구니 열어보면 여러 개의 사과가 되어 있다는, 여러 종류의 사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은 커지고, 어떤 사람은 작아지고, 어떤 사람은 변하고, 그리고 그 이제까지 없었던 또 다른 무엇인가가 만들어져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비의 사과입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사과 3개에 사과 2개를 더하면 사과 5개죠. 하지만 사람 하나에 사람 하나를 더하면 그건 2명이 아닙니다. 사람 3명에 사람 2명을 더하면 그건 단지 5명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개별적인 개인의 합의 이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함께 두면요, 단지 개별적인 개인의 합과 다른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독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 개인으로 혼자 있을 때는 알지 못하는, 알수 없었던 내 모습을 어떤 전체가, 어떤 공동체가 내 안에 발현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혼자 있어서는 알수 없었던, 내가 개인으로서 서서 산속에 들어가서 책을 파면서 나 혼자 뭔가 열심히 하면서 알수 없었던 내 모습을 어떤 전체 속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내 모습, 진정한 내 모습을 발현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지체적 존재 혹은 사회적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내 안에 개인적으로 독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상당 부분은 전체 속에서 재발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으로 무인도에 들어가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집단,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과의 뭘 통해서? 커넥을 통해서. 내가 그걸 통해서 재규정됨으로 진정한 나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전자공학과 같은 데가 그 당시에 전도 유망하다고 해서, 혹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가 전도 유망하다고 해서, 그런 전공을 선택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전 수학적으로는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거든요. 초라한 수준입니다. 내 그럼 초라한 수학적 능력을 가지고 그런 데 갔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전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굉장히 장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학적 재능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사실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는 것 중에 발견할 수 있는 건 네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다섯 가지죠. 얼굴 잘생긴 거. 그렇죠. 얼굴이 잘생기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아니면 카리스마가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거나, 뭐 이런 게, 음악을 잘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그쵸?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리더십 있는 타입도 아니고, 그냥 없어요. 아, 나는 심하다 싶게 평범한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 하나를 대학교 가서 깨닫게 됐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말을 잘하더라고요. 말을 잘하더라고요. 거기서는 그게 되게 장점으로 인정받고, 장점으로 존중되고, 그런 분들이 훈련되고, 그런 분들이 격려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웬만하면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제가 수영교회 대학, 부를 전 겪었는데 내가 거기를 겪었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그리고 그 20대 10년 동안 내가 일정한 사회봉사 활동에 뭐 자의건 타의건 고아원을 6년 동안 다니고 그리고 외국 근로자를 4년 동안 해서 그 20대를 조금은 어려운 사람과 보는 게 될 수 있었는데 나는 그 공동체 속에 내가 포함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떨까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썼을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을까? 내가 지금의 모습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주어지고 부여된 것인가요? 아니죠. 내 안에 있던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럼 공동체라는 큰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발현된 거죠. 그렇죠? 그 공동체라는 큰 그림을 통해서 내 안에 그것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 안의 진정한 모습을 발현시킬 수 있다. 내 안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전체의 일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오케이? 이 문장을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전체의 일부로서의 의미만 갖는다라고 하면 전체주의로 가는 거죠. 그쵸? 우리를 부품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얘기하는 지체로는 부품론과 다릅니다. 그쵸? 부품은 뭐예요? 얘가 아니면 갈아 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체로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얘가 아니라도 갈아 낄 수가 없어요. 얘가 제대로 못하면 얘가 아프면 전체가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 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와 함께 얘는 전체 속의 일부로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생론이고 상호성의 논리입니다. 개는 전체 일부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눈은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없다면 그 의미가 굉장히 상쇄됩니다. 발은 가야 될 방향을 깨닫는 머리가 없다면 그 상당한 의미가 상쇄됩니다. 후각이나 시각이나 그 어떤 것들은 그것에서 대응해야 될 내 어떤 능력이 없다면 내 다른 지체들이 없다면 그 원래 의미가 현저하게 상쇄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전체 일부로서의 의미를 가져요. 우리는 전체 일부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는 것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입이 없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전형적인 얘기죠.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로 가지 말아야 되고 내가 어떤 게 날라오고 어떤 걸 피해야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피할 수 있는 몸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팔다리가 없다면. 이게 지체론의 정신입니다. 각 사람들이 사실은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전체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린 전체 일부입니다. 전체 일부로서 우리를 인식할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더욱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전체 일부로서 나를 생각할 때 내가 개인으로서 나를 볼 때만 내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고요. 전체 일부로서 나를 볼 때 전체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내 모습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전체 일부로서 나를 보는 것들에 대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부품론과 다릅니다. 개인을 말살하는 것과 달라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우리는 개인주의 함정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은 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와의 관계성을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놨습니다. 상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것,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조직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 그 전체는 어떻게 한 거예요? 내 개인을 겁박하고 뭔가 뺏어가는 존재예요. 그렇죠? 전체와 나는 대립적인 구도입니다. 전체가 나를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국가가 나를 피해를 주거나 조직이 나를 피해를 주지 않거나 가족이 나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내가 그것들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잘 돼서 여유가 넘치면 그때 전체를 위해서 뭔가 좀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유가 넘치면 그때. 하지만 그 전까지 전체와 나는 어떤 사이예요? 전체와 나는 긴장 사이입니다. 그렇죠? 전체와 나는 긴장 사이예요. 전체는 나를 좀 해치려고 하고 나에게 뭔가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개인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의 생각들을 갖습니까? 가족을 위해 산다? 초라해 보입니다. 민족을 위해 산다? 되게 우둔해 보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먼저 하는가? 그냥 뻔한 소리 같아 보여요. 조직을 위해 헌신한다? 바보같이 보입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건 진짜 바보 같은 거지라고 생각해요. 왜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개인주의 오해입니다. 개인주의 각성이죠. 그래서 결국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좀 더 자기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살죠. 자기가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살죠. 자기가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살죠. 자기가 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살죠. 결국 얼마나? 초라한 교체입니까? 여러분, 뭐가 더 초라합니까? 가족을 위해 사는 것, 국가를 위해 사는 것, 공동체를 위해 사는 것,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사는 것, 인류를 위해 사는 것과 좀 더 편해지려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좀 더 인정받고 싶어서, 좀 더 높은 위치에 가고자 사는 것. 누가 누구를 비웃어야 정상입니까? 뭐가 더 초라한 인생입니까? 개인주의 함정은 이것입니다. 개인주의는 전체와 나를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체인데 전체가 나를 자꾸 해코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에게 빼앗기지 않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전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나 전체와 반영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받고 있거나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굉장히 초라한 목적, 나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할 때 결국 좀 더 많이 갖는 것, 좀 더 높은 위치에 가는 것, 뭘 소유하는 것, 이런 초라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소모합니다. 하지만 결국 더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결국 아무리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하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더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개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는 어떻게 했어요? 훼손되고 손상되고 이 병렬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투쟁하면서 서로를 해치면서 살아가는 왜곡된 공동체를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왜 좋습니까, 우리한테? 이것이 왜 우리한테 매력적으로 들리기 시작했나요? 여러분, 이 오해에서부터 걸어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현대사회 정신은 개인주의적 사회. 칸트가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쯤에서 발생했던 이 개인의 존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개인이 단지 개인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발상들은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독교인들도 마치 이 전제로 모든 것들을 시작하라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관적으로 생각하고요.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내 인생에 어떻게 성공하는 것, 내 인생에 뭘 갖는 것,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전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건 이제 나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나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써먹으려고 하는 거고, 나를 뭔가 억압하려고 하는, 나를 착취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비전은 항상 무슨 비전입니까? 개인적인 비전이죠. 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지만 마무리는 아름답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형적인 개인주의자를 하는 내가 미친 듯이 많이 갖게 되면 나눌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친 듯이 많이 갖게 되면 그때 공동체를 생각할게. 그때 전체를 생각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생각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미친 듯이 많이 갖기 전까지는 나는 전체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친 듯이 많이 하기 전에 내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란 뜻이 되죠. 그리고 세상에 미친 듯이 많이 갖게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그렇게 전체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기 그렇게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눈이 바라기에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손이 몸뚱이에 넌 뭐 하는 거냐고 얘기하고 머리가 바르게 넌 진짜 제일 낮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독립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온몸이 눈이겠느냐?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눈이 좋아! 그러면 다 눈이 되려고 하는 거죠. 온몸이 냄새 맡는 곳이겠느냐. 트렌드가 코가 좋아하면 다 코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개인화의 발상입니다. 전체적인 인식이 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지체의식. 인간은 공동체적인 존재고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의미를 재규정하면서 그것이 자기와 공동체를 더불어 풍요롭게 한다는 상생적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인 구조를 인식하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고 다른 애는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 눈이 제일 잘 나간다고 하면 다 눈이 되려고 하고, 이런 이상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지금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는 두 번째 지적입니다. 인간은 지체적인 존재다라는 게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제시이고, 두 번째, 그런데 인간이 개인화돼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전체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개인도 깨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두 번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화의 함정에서 걸어나오셔야 됩니다. 이 개인주의 오해에서 걸어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되게 아름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체 속에서 나를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전체 속에서 나를 인식해요. 그러면 이 전체 속에서 나를 인식하는 사람이 전체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요, 개념화됐던 전체가 실제 창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4명 있는데 다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왜 이러냐, 아빠는 왜 이러냐, 애들은 왜 저러냐, 남편 왜 이러냐, 부인 왜 이러냐, 왜 그렇게 생겨요? 전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뭐로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나한테 부모가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부인이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동시에 접근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사라집니까? 가족이란 전체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그 관점 때문에, 그 개인화된 관점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받습니다. 무슨 가족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피해를 받죠. 그렇죠? 왜요? 개인화된 개인들은 전체를 사실은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를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전체를 만들어가면서 그게 실제화돼서 창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는 사람들은 집에 가도 가족이 없습니다. 현대사회가 그렇죠? 직장에 가는데 직장이 없어요. 직장 동료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도 교우가 없습니다. 학교에 가도 친구가 없고요. 길을 돌아다녀도 같은 동포가 없습니다. 같은 국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개인화됐기 때문에. 결국 뭐가 사라졌어요? 전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까 가족을 얘기했죠? 하지만 결국 또 뭐가 없어지기 시작합니까? 국가가 없어지기 시작하죠?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죠? 인류애라는 게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럼 그 피해는 얼마나 치명적인 것들입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상상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전체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체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절반도 되지 않아요. 나머지 절반 이상은, 나머지 60%는 전체 속에서 내 의미를 재규정하는 거예요. 전체가 내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전체가 내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해줘요. 그 속에서 전체의 내, 나라는 사람의 풍성함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와 소통하시고 전체 속에서 나를 재인식하십시오. 예를 몇 개 들어봅시다. 얘가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이건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 자체도 전체로 자기를 재인식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투데이만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아, 왜 이렇게 순간을 살으라고 하는지 요즘에는. 오늘을 살으라고 그러고. 너무 오늘만 봐요. 딱 지금 이 순간. 그럼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보십시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전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 직장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은요, 그것만 봅니다. 앵글을 걷다가 맞춰놓고. 근데 전체로 봅시다. 여러분 직장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관계는 어떻죠?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족은 어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재정적인 상황은 어떻죠? 여러분들의 오늘 공간, 동시대적으로 전체를 보십시오. 이게 다 어려운 시즌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부분 전체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부분을 어렵게 하실 때 이 부분으로 견디게 하시고, 저 부분으로 힘들게 하실 때 저 부분으로 보완해 주십니다. 그럼 내가 이걸로 이걸 지고 가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만 살았나요? 아니죠.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 전체적으로 보세요. 내 인생을 전체를 보면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전체 속에서 오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주체적인 개인이 됩니다. 인생이란 전체 속에서 오늘을 볼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전체 속에서 오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주체적인 나를 재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가족으로 봅시다. 우리 아들 안 와서 나 원래 아들 얘기 못 하는데 우리 아들 아파요. 네, 이렇게 봄만 되면 아픈지 계절 바뀔 때 아파요. 하여튼 여러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얘들도 애를 낳잖아요. 그쵸? 얼마나 고생이야 진짜. 예배 들어가는데 애가 우니까 또 막 응? 애도 걱정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조그맣게 얘기할까? 인생이니까. 아이를 낳으면요 내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야 사람이 목적인 게 어떤 거구나 전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그 정도 깊이는. 그냥 얘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나와 어떤 개연성도 없이 그냥 얘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섭섭하고 화가 나고 불편한 게 있지만 그래도 얘는 안 그러니까 에 대한 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타성. 이걸 뭐예요? 아이를 낳으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나를 발견합니다. 그렇죠? 내가 훨씬 대단한 존재인 부분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나. 대단한 겁니다. 좀 딴 얘기지만 어제 저희 이한이 외삼촌이 청와대 쪽에서 일하셔서 거의 견학 갔거든요. 비바람 치는데 엄청난 비바람 속에서 청와대 막 돌아다니고 아 진짜 나를 잡아도 그럼 청와대 갔다가 청와대 갔다가 또 어디 또 갔다가 저는 이제 스케줄이 또 있는데 이한이 때문에 이제 오후 시간까지 막 썼어야 됐어요. 근데 이한이가 롯데리아에서 흔드는 감자가 있어요. 이게 흔드는 감자를 사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걸 생각을 깜빡 까먹고 집 앞 10m까지 갔어요. 이한이 그때 얘기한 거죠. 왜 섞어먹는 감자 안 사냐. 그래서 거기서 이한아 오늘만 좀 참아주면 안 되겠냐. 안 되겠다. 이미 약속을 한 게 아니야. 그럼 거기서 다시 롯데리아를 가는 거예요. 롯데리아를 진짜 내가 하루 종일 운전했는데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는 나를 보고 나도 놀래요. 내가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 내가 절대 그걸 안 가는 사람이야 내가. 근데 그걸 가져와고 내가. 네? 새로운 나를 만나는 거예요. 가족이 재밌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아버지로서의 나를 만나는 것, 아이는 또 그런 나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런 아내를 보는 것, 그런 아내가 또 나를 보는 것, 이런 중첩을 통해서 뭐가 탄생합니까? 관계 중첩을 통해서 가족이 탄생하죠. 그렇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 전체를 보는 개인들이 전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사람은 실제 가족을 선물로 얻습니다. 각 사람이. 그래서 가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대단한 거죠. 가족으로서의 나를 인식할 수 있으면 가족이 생깁니다. 가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게 인간의 안정감의 70%를 회복해줍니다. 가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못하시면요, 기본이 안 돼요.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요, 외롭지 않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주체적이지 않은 객체적인, 왠지 환경이 나를 휘두르는 것 같고, 난 외롭고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가족성 속에서 가족을 획득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인생 속에서 내가 전체의 그림을 보게 되면서 전체 속에 나를 보게 되면서 내가 일단 개인적인 정서적인 안정감과 인생에 대한 주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거 두 가지만 하시면 이제는 사람 굿이라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면 세 번째부터가 좀 위대해지는 거죠. 세 번째 뭘 통해서 나를 재인식합니까? 세 번째는 국가와 민족 단위 이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거죠. 이 지역사회와 국가와 단위에서 나를 재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이순신 세종대왕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내 개인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죠. 뭘로 보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이 나라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 나라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이 나라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장군이건 왕이건 뭐건 간에 그렇죠?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나를 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일어나서 나를 볼 때 뭐가 획득되어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명성을 갖게 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봤죠? 여러분들 취업 못했을 때는 사실 그 사회적 명함 하나 되게 갖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면 여러분들 어떤 사회적 정책이 생길 것 같았죠?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높아지면 생길 것 같아요? 과장되고 부장되고 제처럼 사장되면 생길 것 같아요? 생겼니? 넌 생길 것 같으면 표정이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직함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이 사회, 이 나라를, 이 국가를, 이 사회를 전체로 보고 그 사회 속에 내가 뭘 해주고 싶다, 이 사회에게. 라는 자기 위치, 사회와의 자기의 관계성. 사회라는 전체 속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뭐가 생겨요? 내 사회적 정체성이 획득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빛낸 뭐 365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인이 되는 거예요. 주체적인 개인이 되고 가족이 되고 세 번째 위인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봅시다.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네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전체는 여러분들 이걸 되게 비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주입니다. 여러분 안드로메다랑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되게 대단한 거예요. 왜요? 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오해하시는데 우주라는 게 옛날에 논어맹자 시대라면 자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는 과학이 발달해서 지구만의 독립적인 세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주로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라는 단어를 쓰는 것뿐이에요. 안드로메다는 단어를 쓰는 것뿐이에요. 공자님이 안드로메다를 아셨다면 안드로메다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연만 보이셨기 때문에 삼라만상 자연만 얘기하신 거죠. 무슨 뜻이에요? 나는 우주 속에 있는 진짜 먼지예요, 먼지. 그쵸? 우주라는 큰 그림 속에서 작은 나를 보는 겁니다. 그쵸? 근데 두 번째는. 근데 내가 단지 먼지예요? 아니요. 내가 우주의 일부예요. 그쵸? 내가 우주의 한 부분인 거예요. 작은 부분일지라도. 내가 우주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주인이에요. 여러분들 우주인이잖아. 안드로메다 사시는 분이 보면 여러분들이 우주인이에요. 그쵸? 내가 우주인이라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내 우주의 일부로 우주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주의 가장 독특하고 생명 있는 현상으로 한 시점을 점유하고 있다는 자기 가치를 아는 거예요. 자꾸 빵상 나오고 뭐 김태원이 안드로메다 얘기하고 막 이래서 이런 우주인 개념이 되게 우스꽝스러워졌는데 원래 의미는 이겁니다. 공자적으로 표현하면 자연인이죠. 삼라만상의 큰 그림 속에서 작은 나를 보고 삼라만상의 일부로서의 나를 보는 것.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면요. 현자가 됩니다.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죠. 전체 속에서 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전체 이 3차원 물리세계 전체 속에서 작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은 나, 이러한 3차원 물리세계 전체 속에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나, 이중성을 같이 보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시면 현자가 됩니다. 전체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다음에서는 인류 속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개인, 내 가족, 내 국가가 아니라 휴먼빙, 휴먼 레이스라고 하는 이 인류의 일원으로서 나를 보는 것. 다른 표현으로, 아,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다라는 것. 아, 저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공감대, 사회동포주의. 저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나와 같은 걸 느끼고, 같은 기쁨을 느끼고, 같은 슬픔을 느끼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같은 가족이구나. 라고 인류의 한 가족됨을 느끼는 거. 이런 사람이 뭐가 돼요? 성자가 됩니다. 테레사.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말도 통하지 않고 죽어가는 인도의 한 캘카타의 한 사람을 보면서, 모든 사람은 사람답게 죽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치료해 준 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죽게 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데려와서, 죽는 과정을 지켜봐주고 그를 떠나보내고 왜? 동물처럼 죽어가니까 그 당시 인도에서 사람인데 동물처럼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답게 죽게 해준 왜? 저 사람을 내 어머니로 내 아버지로 내 친구로 다른 표현은 나로 공감하면서 바라봐주는 정신 인류라는 전체와 내가 전체의 일부로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을 뭘로 만듭니까? 그 사람을 성자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특성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내 개인적인 독특성,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나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취향을 갖고 있고 뭘 할 때 즐겁고 뭘 할 때 행복하고 이런 것으로만 나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난 어떻게 된 거야? 욕망의 개인이 되는 거죠. 결국은 난 뭘 잘하고 뭘 할 때 즐거우냐의 문제거든요, 그거. 계속 물어봐요. 넌 뭘 잘하니? 넌 뭘 할 때 즐겁니? 그래서 네가 잘하는 뭘 즐겁게 해서 네 욕망에 행복하게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니? 그러니까 인생의 엄청난 진리인 것처럼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찾으십시오. 그것도 찾아야죠. 제가 공대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응? 맨날 구박이나 받고 그랬겠죠. 그래서 찾으셔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설명해주는 가장 큰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과 함께 계속 발견해 나가십시오. 가족으로서의 나.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우주인으로서의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는 게 여러분들을 현자로 만들고 성자로 만들고 여러분들을 위인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뭘 해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수진 장군이 전쟁에 승리해서가 아닙니다. 테레사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삶의 깨달음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로서 나를 보는 거. 이 지체의식입니다. 전체로서 나를 보십시오. 우린 이걸 단지 교회론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좀 더 넓게 해석해야 됩니다. 물론 이 얘기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개인주의자하면서 교회에 와서만 이런 공동체주의자가 된다라는 이중성을 갖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화를 배우는 게 되는 거겠죠. 거기서는 그것을 입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는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자까지 되셨는데 그 다음은 오늘 얘기한 건 이 다음이겠죠. 이게 대단한 건데 나, 인생을 전반적으로 주체로 보는 것,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국가사회,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인류. 나 인류를 더 크게 봐요. 인류. 그 다음에 이 3차원 물리세계를 나랑 1단계 하신 분들은 다 알죠? 이 3차원 물리세계를 넘어서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서 하나님의 세계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나를 재규정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그림입니다. 오케이? 이걸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죠. 진리의 세계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나를 보는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소멸한 이후에도 내가 죽은 이후에도 존재할 그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일원으로서 나를 보는 것. 그래서 그 일원으로서 내가 이 전체를 바라보는 것. 이게 교인입니다. 처치 멤버로서의 교인이 아니라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지체적 교인이죠. 그쵸? 지체 인식을 갖고 있는 교인이 대단한 거예요. 성자보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교인이 될 수 있다면 휴먼레이스와의 내가 인류와의 일원으로서 갖고 있는 보편적 사랑을 넘어서서 이 3차원 물리세계 너머에 진리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진리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변치 않는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큰 그림을 보고 오늘을 바라보는 것. 그쵸?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들에서 관계적으로 보고 욕망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는데 아 여기서 바른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를 보고 오늘 하루의 생활과 태도와 패턴을 정해나갈 수 있겠죠. 그쵸? 이것이 진리와 소통된 개인을 얘기하는 전체로서 나를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습니까?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까? 우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우주인이라니까? 여러분 안드로메다랑 경험하셔야 됩니다. 전체 그림을 보세요. 앵글을 내 인생에 좁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앵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앵글이. 저는 가끔 여러분 인생의 앵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약간 이런 화면처럼 느껴집니다. 진짜 내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걸어가는 사람. 가끔 무한도전을 보면 멤버들이 찍으면 그런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쵸? 진짜 이렇게 하고 걸으면 걸리는 대로 이렇게 뒤통수가 나왔다가 바닥이 나왔다가 하늘이 나왔다가 진짜 이렇게 카메라를 전혀 잡을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걸음걸이의 바로 앞만 흔들리는 대로 찍어가면서 사는 그 앵글. 이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인생을 보는 앵글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 아닐까요? 내 인생이 정신없는 일만 생겨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파악하고 내 인생을 내가 바라보는 앵글이라고 하는 게 진짜 카메라를 내 손에 한 손을 그냥 대충 이렇게 들고 이렇게 흔들리고 보는 화면만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정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넓게 보면 어떨까요? 내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다면. 그쵸? 내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앵글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내 인생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주에서 나를 볼 수 있다면 지구를 보는 것처럼 내가 그 속에 있는 나까지 우주라는 큰 앵글에서 내가 보인다면, 한국 사회라는 이 큰 앵글에서 내가 보인다면, 그리고 진리라는 큰 앵글에서 내가 보인다면, 전체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내 존재를 재규정해낼 수 있다면, 나 얼마나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넓은 시야를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큰 눈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전체와의 소통으로 현재 내 자신을 재규정하는 것들을 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에 빠져서, 오늘 순간에 빠져서, 오늘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앵글이 없는 것이, 오늘의 함정이 깊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눈이 너무 얕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 내 오늘의 함정이라는 걸 깨닫고 이 큰 그림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체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대하시고 이것들을 소망하십시오. 이 시야를 여러분들 가지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 우주인이 한번 되어봅시다. 여러분, 이 교인이 한번 되어봅시다. 야, 이 성자, 교인. 이 진정한 지체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멀어지는데, 돌아와서, 그쵸? 우주까지 가니까 너무 멀어지는데, 돌아와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기했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기에는 세 번째. 이것이 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다면은 교감을 통해서 될 수 있다고 해요.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교감을 통해서 이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우주와의 교감이죠. 그렇죠?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인류와의 교감입니다. 그렇죠?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국가와의 교감이고 지역사회와의 교감이죠.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족과의 교감입니다. 그렇죠?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과의 교감이죠. 근데 우리가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그게 교감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성인이라고 얘기하고 현재라고 얘기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일반인들은 지금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어떤 개념화된 지역사회라는 국가 그리고 개념화된 인류, 개념화된 우주와 교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발상을 한번 가지면서 참 재미있는 생각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진짜 그 생각과 교감되어져서 정말 내가 우주의 일부로 느껴지고 내가 진짜 인류의 일부로 느껴지고 내가 진짜 이 국가의 일부로 느껴지고 가족의 일부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세상의 일부로 느껴지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감이 대답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감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 교감할 수 있냐? 어떻게 교감한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세계의 전체를 세계 전체적으로 인류를 전체적으로 이 국가 단위를 전체적으로 교감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전체 속에서 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쉽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죠. 누구를? 내 인생 전체를. 누구를? 내 가족을. 누구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인류를. 그러니까 결국은 뭘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하루에 30분의 무릎을 통해서 내가 오늘의 일상 가운데 좀 하나님 좀 더 달해달라 오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좀 해결해달라 그런 기도를 분명히 하셔야 되지만 꼭 하십시오. 하지만 그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서 있는 기도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과 내 인생과 이 시대를 보게 하소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게 여러분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감됨으로 내게 오는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능력입니다. 이런 자기 변화의 지향성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됩니다. 사선이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좀 잘 안 가지만 옛날에 단기선교 저 자주 갔었어요. 단기선교 가보면 한 두 달 동안 기도시킵니다. 방글라데시 단기선교 갈 때 한 두 달 정도 기도를 했었는데 계속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중보기도 하죠.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가본 적도 없는데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방글라데시는 어떤 나라라고 인구가 몇 명이고 뭐 국기가 뭐고 이렇게 설명을 해.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 잘 안 돼요. 근데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요 그 멤버들이 저를 포함해서 진심을 담아서 한 달 이상 기도하잖아요. 그건 갑자기 방글라데시에 대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 대해서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느껴지기도 해요. 그 땅을 보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얼마나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그 땅에 대한 마음을 내가 느낍니다. 그걸 느끼고 가잖아요? 그걸 못 느끼고 가면 혼자 가는 거예요. 주관으로 가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옵니다. 그럼 그걸 느끼고 가잖아요? 그럼 가서부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처음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서 새로운 관계성이 창출되는 거죠. 물론 아주 큰 의미는 아니에요. 당성들은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그걸 체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구나. 그리고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온 인류가 아니라도 방글라데시만 사랑해도요, 자꾸 한나라 이름을 얘기해서 좀 그러는데, 방글라데시만 사랑해도요, 내가 전혀 다른 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내가 느끼는 존재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교감해서요, 내 하나님의 마음과 교감해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면요. 여러분은 사회적 정체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그럼 이 나라 이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걸 느끼셔야 내가 이 사회에 대한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것도 모르고 내가 이기적인 태도로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태도로 대하는데 내가 이 사회에서 무슨 정체성이 하나님의 정체성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이 사회에 대한 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면요. 내가 뭘 지금 당장 하고 있지 않아요. 왜 정체성은 먼저 옵니다. 그리고 뭘 하고 싶은 게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당당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오는 것이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과 교감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과 교감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큰 그림을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건집니다.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고난당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시는 게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해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요즘 조금 조심하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거에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필수예요. 저 느끼죠? 저는 막 하루, 오늘 짜증나고, 쟤 왜 잘 나가? 열받아. 이러면 나 그거 기도해요. 저런 게 잘 나가? 왜?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감정선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방치하시면 안 돼요. 아,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네? 남편과 아내가 이런 일이 있네?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디테일에서 기도하는 길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내 얘기를 듣다 보면 아주 큰 그림만 하다가 구름 잡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은 그림이 있는 사람이 큰 그림도 있는 거고 큰 그림이 있는 사람이 작은 그림도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시너지지 대립적인 게 아니에요. 작은 기도도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요. 큰 그림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럼 작은 그림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가 선별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운데 깊게 있어서 여러분들 그게 교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요, 이미 많이 커팅이 됩니다. 취업이 안 될까봐 불안하고, 지금 있는 자리가 불안하고, 아, 좀 더 잘 나가고 싶고, 이런 내면의 싸움의 상당 부분이 이미 해결이 돼요. 오케이? 물론 거의 그나마 좀 기도 부분이 생겨요.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미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의 마음과 교감하면서 전체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찾는 공동체주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세 가지로 얘기합시다. 첫 번째, 요것들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기억하세요. 생각이 작은 것들로 쪼그라지려고 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현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적인 기초를 깔고 그 위에 은혜의 건물을 세운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공의 신앙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축복의 신앙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오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께서 내 인생을 사로잡히는 걸 압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저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직장을 가질까요? 전 이런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 소질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기름은 전혀 안 봐요. 전체 설계도는 전혀 모르면서 내 위치만 찾고 얘기하는 거. 왜? 기초가 개인주로 깔려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오해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조금 전체적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 나 부름받아서 써먹으려고 날 불렀구만? 약간 이런 식으로 와요. 그쵸?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너 같이 하지 않겠니? 큰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얘는 눈이 요즘에 트렌드인데 얘한테 바라라고 하잖아요? 얘는 그냥 거품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저는요, 돈 많이 벌어서 나누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딱. 제 친구들 중에도 가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저랑 어릴 때부터 교회생활인데 지금 교회생활 끝까지 대충 하시는 우리 잘 나가는 친구분들. 나는 장로로 쓰임 받고 싶다고, 돈 많은 장로. 그래서 주차 같은 거안 하고 그냥 11조로 쓰임 받는 장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교집합을 찾는. 그 파운데이션이 깔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시선을 바꾸는 거 먼저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기초를 쌓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면 사실 저랑 무슨 상담을 하시고 무슨 대화를 하셔도 얘가 쳇바퀴가 돌 수밖에 없어요. 그쵸? 쳇바퀴가 돌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얘기가 진전되는 것 같다가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출발이 잘못됐으니까. 전체 속에서 나를 찾는다는 게 전체가 나를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체가 상생하는 겁니다. 전체가 나를 더 나답게 합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은요. 내가 내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체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꼈을 때 내가 내 인생 잘 살았다고 느낄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 시선으로 내 자신을 보십시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본문에도 불구하고 교회 설교, 교회 얘기를 전혀 안 했는데 교회도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적용하실 때. 여러분, 많은 내가 뭐지? 가끔 이제 내가 선배 목사님들이랑 얘기하거나 친구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면 내 목회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아, 너는 굉장히 트렌디하게 개인주의적인 교회를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교회. 공동체의 부담. 그래서 제 목회 단점에서 지적할 때 공동체성이 굉장히 훼손될 수 있다. 교회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투데이로 보면. 그쵸? 그쵸? 투데이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수요일에 오지 마. 금요일에 오지 마. 새벽 예배 보지 마. 봉사활동 안 시킬게. 헌금 낼 필요 없어. 새가족 챙길 필요 없어. 아무 봉사도 안 시킬 거야. 돈도 많이 안 내도 돼. 예배만 드려. 양육 받고 싶으면 내가 찾아갈게. 어디로 가면 되니? 이번 주엔 안 되니? 다음 주에 하자. 혼자 하려면 혼자 하고, 둘이 하려면 둘이 하고, 셋이 하려면 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편하게. 이렇게 하면 트렌디한 교회예요, 그쵸? 이렇게 하면 트렌디한 교회죠. 아, 내 욕구와 기호에 잘 맞는 교회인 거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예배 가볍게 드리고 싶고, 거기에 구름 잡는 얘기 싫고, 좀 도전되는 얘기로. 그리고 막 봉사활동을 하기 싫고, 주일날은 우울증 갔으면 좋겠고, 일찍 왔으면 좋겠고, 평일에 시간 쓰기 싫고. 근데 내가 뭔가 가끔 영적으로 부족하면 날 충전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 가서 하기 싫으니까 와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라면, 여기는 그냥 트렌디한 교회예요. 그리고 트렌디하게 잘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요즘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하니까요. 딱나 혼자 와서 내 신앙생활하고 딱 가는 게 편하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긴 그러라고 하니까 좋네. 다른 데 가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네. 봉사를 해야 되네. 조금만 다니면 얼굴 하면 갑자기 누가 달라붙어가지고 와, 뭐 하시라고 막 하고 막 갑자기 막 나는 알지 못하는 요람에 내 이름이 나가서 교사로 돼 있고 막 이런데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목사님이 뭐 사오면 잘못 사오셨다고 한마디 하면 되고. 트렌디하게 가면요, 진짜. 그러면 여기 건물 좀 세련되게 하고요. 카페식으로. 그쵸? 여러분들의 죄책감과 부담감을 없애주고요. 서로 챙길 필요 없고, 혼자 와서 혼자 가게 하면 되고요. 예배 시간도 좀더 짧아야겠고요. 그쵸? 설교도 좀더 쉬워야겠죠. 저도 세련됨을 유지해야 될 거고. 왜? 내가 어떤 마스코트가 될 테니까. 그렇게 잘될수 있습니다.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재정이도 확충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오래 못갈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순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이 숨을 쉰다는 거예요. 너만 숨 쉬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깊은 은혜의 영성을 깨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지, 내 깊은 영성과 은혜를 깨치는 것 없이 그냥 공동체적인 의무를 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공동체적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전체를 통해서 나를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재발견해 줄수 있습니다. 나 혼자 딱 예배드리고, 나 혼자 내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하나님 만나고, 나 혼자 목사님과 관계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랑, 이 브레스 오브 트리를 전체로 인식할 때랑 신앙생활의 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전체로 보십시오. 전체.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이 교회가 지향하는 꿈을 보셔야 되죠. 어떤 교회가 되려고 하는 교회구나. 그런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 그런 교회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이구나. 서로 지금 부족해도. 이 사람들과 내가 알아가고 소통해 나가고 동감해 나가고 동의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스케줄, 교회 스케줄을 여러분들을 맞추지 않겠다고 한 거지 이 스케줄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여러분 뭐 낯을 많이 가리십니까? 그럼 뭐 한 6개월 혼자 다니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즘에 되게 정신 없으세요? 아 그럼 요즘에 좀 정신 없이 지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지 그렇게 계속해도 된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마다 마음을 여셔야 되고 알아가셔야 되고 친하게 지내라는 단지 그런 뜻이 아니라 같은 지향성의 공감대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3년 지나가고 언제 반드시 그렇죠? 그리고 이 전체가 되어질 일에 함께 필요한 것들을 내가 역할자로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족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가족을 잃어버립니까? 나 빼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이 멀쩡한 가족을 만들어서 나에게 선물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누나가 정신 차려서 나한테 잘하고 엄마가 나한테 잘하고 아빠가 나한테 잘하고 누나가 나한테 잘해서 내가 와 좋은 아 이런 가족을 내가 원했어. 아빠는 이렇고 엄마는 이렇고 누나 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가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개인주의적으로 그러고 있으니까 가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가족이면 좋은 가족에 내가 지금 얹혀있는 거잖아요. 나 아직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 가족의 은혜를 내가 갈취하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런 애를 망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안에 보면 하나 있다고 하는 그 가족의 멤버가 되지 못하고 가족으로부터 제가 얻는 유익에 집중해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가족을 사랑하고 이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고 멤버들이 다 그런 마음의 구성원들일 때 거기에 가족이라는 게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여러분들이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두 번째 적용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교회는요, 아까 얘기했던 전체를 통해서 나를 봐서 우주적인 자아를 찾는 걸 프랙티컬하게 연습해 보는 곳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잘 돼서 사회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잘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아직 진짜 애기교회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한 10년 뒤엔 되게 잘 돼야 돼, 막. 우리가 진짜 뭐 영적 가족이 돼 있어요. 아, 여기서 너무 잘 돼서 그 에너지로 그 샘플링으로 이게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현장에서 가족에서 또 더 큰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그것들을 프랙티컬하게 해보고 있는 게 돼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적용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내 인생에 이 그림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물로도 하셔야 돼요. 가치를 갱신시키시고 교회적으로 연습할 프랙티컬한 현장을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걸 기도하고 있으셔야 돼요. 하지만 이게 순서가 거꾸로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감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프랙티컬하게 현장에서 조성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큰 그림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설명은 길지 않지만 유일하게 중요한 거. 왜? 이게 안 되면 또 하나의 그냥 이론을 또 나열한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오늘 좀 어렵죠? 어려운 설교입니다. 되게. 좀 어려운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셨나 제가 해놓고도 고민이 좀 됩니다. 혹시 이게 또 적용점의 한 부분이 강조돼서 교회에서 내가 좀 역할을 해야 되나? 이렇게 오해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이론처럼 떠서 안드로메다로 가서 아 뭐 우리 우주인이래. 응? 재밌다. 우주인. 이렇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가 아 내가 나를 찾아가는 방법이 혹시 잘못되어 있진 않았나? 라는 도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좀 잘못되어 있진 않았나? 나는 너무 개인주의라는 현대사회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제공하지 않는 이 기이한 사고방식의 함정에 빠져 있진 않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거기서 걸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전체로 나를 갱신시켜서 인식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 참다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되는 건 한 가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기도 제목, 매일의 기도 제목 가운데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논의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눈으로 이 나라를 보고 주의 눈으로 보고 내가 이 인류를 보고 이 시대를 보고 그리고 내 가족을 보고 내 현장을 보는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눈을 뜨셨을 때 그곳들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교감하면 그곳과 교감하는 것 자체로 정말 많은 문제가 이미 해결돼 나가는 것들을 여러분들 내면에서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